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을 다닌다고 하면 살짝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돈도 잘 벌 것 같고 근무 환경도 좋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부 맞는 말이고 저도 외국계 기업에서 오래 일하면서 누린 것도 많고 멋있는 척도 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녀봐야만 아는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서러움들도 있고 이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면 진짜 어떤지 그 민낯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케바케인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경험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이 주제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돈 얘기부터 해보면 외국계 기업 다닌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연봉이라는 건 어떤 회사냐 업종이냐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오피스의 연봉을 정할 때는 본사 연봉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유사한 기업의 연봉 수준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코리아의 연봉은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의 연봉 수준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이라면 한국 오피스의 연봉이 미국보다 한 15에서 20% 정도가 낮은 편이에요. 외국계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연봉 협상 여지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연봉 제도에는 이 직급의 연봉은 얼마라고 딱 정해지는 호봉제도 있지만 이 직급의 연봉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정해지는 밴드제가 있고 요즘 대부분은 밴드제잖아요. 이 밴드의 폭이 외국 기업이 더 넓은 편이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 기업은 밴드가 최소 연봉의 20에서 50% 수준인데 외국 기업은 이게 40에서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 협상 문화가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입사를 한다면 내 직급 연봉 밴드 하단의 연봉을 나에게 제안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협상할 수 있는 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한다면 최대한 연봉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연봉을 올리고 입사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금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보너스, 뭐 주식보상 같은 다른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연봉협상 공략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그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집어서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단, 규모가 큰 외국계 기업이라면 내부 시스템도 많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연봉 협상할 수 있는 룸이 적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추가로 내가 지금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은 내 연봉은 내 직급 연봉 밴드에서 어디쯤 있는지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연봉 밴드 하단에 있다면은 그만큼 내가 연봉을 올릴 수 있는 폭이 많다는 거거든요. 연봉 협상 팁을 하나 드리면 외국계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당신의 내년 연봉은 얼마입니다 라고 내 보스가 나한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어요. 이때는 내 내년 연봉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연봉 올려주세요는 이때가 아니라 내 보스가 내 내년 연봉을 정할 때 해야 돼요. 회사마다 다 달라서 일방적으로 연봉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 보스가 팀원들 연봉이 얼마라고 시스템에 넣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조금씩 올려줄 수가 있고 내 연봉이 내 연봉 밴드 하단에 있다면 올려줄 수 있는 폭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간에 내가 왜 연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지 어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연봉 협상 방법입니다. 직접 일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다이내믹이 한국 오피스는 어쩔 수 없이 지사라는 점이에요. 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은 본사에서 다 일어난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건 본사를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여기서 오는 서러움과 어려움이 꽤 커요. 그리고 이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져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오피스는 한국 시장을 위한 오피스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직이라는 곳은 중앙에서 전략적 방향을 정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실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사에서 정한 어떤 방향을 따라서 그게 한국 시장에 맞건 안 맞건 이걸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냉정하게 한국 시장이 외국 기업에게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시장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만 봐도 일본, 중국, 인도처럼 규모에서 우리보다 큰 시장들이 더 많이 있어서 여기 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왜 한국이 어떤 제품에 1차 출시 국가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구글 다이트 담당했던 크롬캐스트나 구글홈은 한국이 아시아 1차 출시 국가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아시아 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왜 한국이 1차 출시 국가에 들어가냐를 가지고 엄청 싸웠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 오피스에서 일하면 본사를 향해서, 야, 우리도 신경 써줘! 우리도 좀 봐줘! 이런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한국 시장이 왜 중요하고 한국 시장이 왜 특별한지 셀링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 오피스 내에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나에게 중요한 이해관계자들과는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내부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리포트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팀은 한국 헤드가 바로 본사에 리포트를 하고 어떤 팀은 한국 헤드가 아시아 헤드한테 리포트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팀은 한국 헤드가 중국 헤드나 일본 헤드한테 리포트를 하고 그 헤드가 아시아 헤드한테 리포트를 하고 그 사람은 또 본사에 리포트를 하고 그만큼 권력과 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다이나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서러움도 있지만 외국계 기업이 주는 커리어 기회가 크기도 해요. 우선 나라마다 산업마다 일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과 스타일은 대부분 유사해요. 그리고 당연히 기업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번 발을 담그면 유사한 다른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기가 좋아집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경쟁력이 돼요. 예를 들어 떠오르는 미국 테크 기업이 한국에 오피스를 연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다른 미국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뽑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외국계 기업 풀에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다른 외국계 기업으로 몸값을 올려가면서 커리어를 진화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또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다고 내 업무가 글로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외국계 기업은 한국 시장을 위한 오피스이기 때문에 한국 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하게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은 건 장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로 내부 트랜스퍼를 할수 있다는 기회는 외국계 기업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한국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나라 오피스로 옮기는 경우는 많이 있고, 본사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일본, 싱가포르, 호주 같이 다른 아시아 기업의 오피스로 트랜스퍼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연봉 수준은 한국보다 보통 높기 때문에 연봉도 막20% 이상 오르기도 하고, 물론 세금을 생각하면 실제 연봉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에서 외국에 취업하기 가장 좋은 방법 1번은 유학이라고 생각하고 2번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내부 트랜스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아주 잘해서 성과평가를 잘 받았을 때 가능한데 외국계 기업은 그만큼 성과평가가 엄청나게 빡세요. 요즘은 한국 기업도 성과평가 문화가 굉장히 빡세지긴 하지만 한국 기업에 계시다가 외국계 기업으로 옮겼을 때이 성과평가 때문에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평가는 기본적으로 두개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직급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혹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이걸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너는 그럼 앞으로 어떤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 피드백을 잘 주는 성과평가가 좋은 성과평가예요. 그리고 다음 성과평가에서는 이전에 받았던 피드백을 내가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핵심이고 이걸 잘해야지만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말은 내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팀을 운영하고 있다면 내 팀원분들 평가 잘해서 직설적으로 알려주고 피드백도 잘 정리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구글에서 일할 때 평가 받는 것도 빡셌는데 평가 시즌마다 팀원분들 평가 잘 써주는 것도 정말 빡셌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써야 할 양이 너무나 많아서 성과 평가 기간에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게내 성과 평가에는 권한이 없는 선배님들이 나에게 내가 요구하지 않은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업 성과 평가 문화가 엄청 빡세면 이런 피드백 주는 분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빡센 성과 평가 때문에 서로 경쟁도 치열하고 나를 챙기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요구하지 않은 피드백을 주고 그럴 여유는 없거든요. 또, 성과평가 잘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이대가 비슷해도 직급 차이가 꽤 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외국계 기업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문화도 좀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외국계 기업이 사무실도 좋고 워라밸도 좋았지만, 이젠 아닌 것 같아요. 이젠 한국 기업도 사무실도 워낙 좋고, 뭐 사내에 카페 있고 이런 것도 잘 발달돼 있고, 워라밸도 많이 좋아져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에는 외국계 기업은 수평적인 문화, 한국 기업은 수직적인 문화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기업 문화도 워낙 바뀌었고, 이런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는 어느 나라 기업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조직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때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의 뭐 대명사라고도 할수 있었던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제 빅테크가 되면서 한국 대기업만큼이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건 기업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기대하고 규모가 꽤큰 외국계 기업을 들어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외국계 기업이 휴가 눈치 안 보고 쓸수 있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연말에 마지막 2주 정도는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여유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본사가 미국이라면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본사가 유럽이라면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비디오 콜을 들어가서 미팅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입사 과정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역시 일반화할 순 없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은 특히 신입사원들은 공채 같은 과정으로 일괄적으로 뽑아서 부서로 배치를 해주잖아요. 반면에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은 다 수시 채용이고 대부분은 다 경력자 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많은 경우는 채용팀에서 인터뷰할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외국계 기업은 필요할 때 수시로 뽑고 그 사람을 뽑는 팀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만큼 인터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영어 인터뷰가 꼭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직급이 숫자 레벨로 구분돼서 레벨 1부터 레벨 9까지 시스템을 쓰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입사 지원을 할때 어떤 레벨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뭐 부장급, 매니저급 이렇게 좀 애매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갔는데 내 레벨이 생각보다 낮아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면 나는 어떤 레벨로 들어갔는지 물어볼 것도 추천드리고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합격을 하셨다면 덥석 사인하지 마시고 꼭 연봉 협상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면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경험 혹은 질문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